VOA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60명,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자들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진원지인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의료진과 의약품,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26개 나라에서 180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와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수년 만에 최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오늘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와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총액은 4,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이번 폭락은 지난 2015년 블랙 먼데이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1.6%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중국의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을 치릅니다. 현재 11명의 민주당 후보 중 4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선 4명의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올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군과 유럽의 디펜더 유럽 2020 합동훈련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디펜더 유럽 2020과 관련해 이번 훈련에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군이 유럽에 파병될 것이라며 나토와 유럽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훈련에는 18개 나라에서 3만 7천 명의 병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오는 5월에서 6월에 걸쳐 독일과 폴란드, 발트 국가 등에서 진행되며 미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2만 명의 병력을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의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50년 만에 챔피언 결정적인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어제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에 31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캔자스 시티는 지난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복귀하며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터키군 6명이 숨졌다고 터키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시리아군의 포격으로 적어도 6명의 터키군 병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시민 수백 명이 어제 무함마드 타우피크 알라위 신임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기득권 정치인들이 선택한 알라위 총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접경 도시 중국 단둥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지원 물품 반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은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 등 조치가 국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여전히 한파가 계속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그리고 함경남도 지역은 낮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사이, 낮 최고기온도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접경 도시에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 전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에 이어서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3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해 현재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닷새 만에 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북한과의 거래와 이동이 활발한 두만강 근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운영하는 연변 라디오 TV 방송국과 연변 일본은 31일 지역 보건당국을 인용해 연변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31일 현재 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북한 남양과 마주한 투먼시와 허룽시에서 각각 발생해 우한 폐렴이 북한 코앞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가 이날 밝힌 연변 등 지린성과 단둥 등 랴오닝성 내 확진자는 각각 14명과 48명에 달합니다. 북중 무역의 최대 거점 도시인 단둥과 연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북한도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31일 비웨이에 북한 정부가 육해공 국경을 모두 폐쇄한 데 이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입니다.
중국에서 저 탈북자 지금 북한에서 안 받는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북한에서 저기 탈북자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못 보내고 있답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과 연계된 관계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송환 탈북민들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한 소식통도 BOA에 평소 탈북민 송환과 중국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 그리고 물품 이동으로 활발하던 투먼 대교가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북중 세관 등 공식 통로가 차단돼서도 밀무역은 막기 힘들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지역을 통해 이뤄지는 밀매는 뇌물을 받는 북한 군인들, 장마당에 물건을 공급하는 북한인들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일부 축소는 가능해도 중단은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동호 원장은 지난달 주한 외교관 대상 강연에서 북중 지역의 밀매가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하는 밀매를 중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국경 폐쇄가 장기화되면 밀무역이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겠어요. 북한 주민이 먹고 사는 게 무섭겠어요. 국가적으로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럴 수 있지만 밑바닥에 밀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장 생계를 논다는 거는 어려워서 이런 때일수록 더 밀무역은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앞서 B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한 대북 관광과 북중 교역의 감소를 예상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of the risks are downside risks for North Korea. I don't see any upside in this at all for.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유통 문제로 중국 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까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제재 면제 물품의 북한 반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대북 지원 물품을 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북 지원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우한 폐렴으로 북한이 육해공 국경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대북 지원 물품 조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한 폐렴과 이로 인한 국경 폐쇄 등은 전혀 새로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조달은 격리와 항공편 취소 등의 영향을 받는 여행보다는 덜하겠지만 상황이 해결되기까지 사업의 일정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1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재 면제 대북 지원 사업은 모두 22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개 사업의 면제 기간이 오는 3월까지로 비교적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물품 조달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2개 사업 가운데 중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보내거나 지원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인 사업이 12개로 대부분 중국 다른 항구에서 북한으로 지원 물품을 반입하는 경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VOA에 우한 폐렴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단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취한 국경 통제 등 조치는 국제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라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하지만 31일 미국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VOA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응책은 국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공중보건보호 과정에서 자유권 제한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시라쿠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 5개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정부가 구금 등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거나 혹은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아래서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은 그 시행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주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이동 제한을 넘어 권리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ere we cross the line again into restrictions on movement and violation of rights.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북한의 정책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민 통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 정부가 공중보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현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런 조치가 사회적 오명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거나 전염을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국경 지역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행자들의 인권과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y concern would be whether they deal with this issue by restricting more individual rights than they have.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이나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거주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ll need to ask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medical assistance, and give those
국제 원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 기구들이 현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혹은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스 홉킨스 의대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적절한 검역과 질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support should come with adequat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다만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북한의 보고 의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사용할지 독단적으로 정해왔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지원을 통해 무엇을 달성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의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국경을 폐쇄한 가운데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이 잇따라 이와 관련해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31일 갱신 발표한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오가는 여행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면 한 달간 격리 조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한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여행 필요를 제고하라는 내용의 기존의 권고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 2016년 9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해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북한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29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통해 입국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한 달간의 격리 조치 등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모든 북한 여행을 피하라는 기존의 권고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30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1월 31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과 열차 노선의 운행을 잠정 중단할 거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남북관계 전망,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력설인 1월 25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거듭 남북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와 정책 방향을 밝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싸늘해졌으며 이는 11월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여기에다 올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아예 발표되지 않았고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측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도 올 들어 지금까지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11일 북한은 외무성 김계관 고문의 담화 형식으로 남조선 남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긴급 전달한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관계에 침묵하는 배경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면밀히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북한이 계획했던 것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이 12월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두 차례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런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해 결국 북한의 연말 도발은 무산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12월에는 탄핵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1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 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자. 한 달, 두 달 더 기다려본다라고 그래서 크게 뭐 손해가 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탄핵 이후 미국과 직거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후에 대남 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간의 직거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그러니까 배제하고 미국 간의 직거래 관계를 만들고 미국한 사이에 그 합의한 거를 들고 한국하고 2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가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21일을 마지막으로 남한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에서는 이보다 먼저 대남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평양방송 같은 대외 선전 매체에서만 한국 당국에 대한 비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2, 3월께 미북 협상이 잘 돼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와 한국전쟁종전선언 등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추진하는 개별 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비난하면 개별 관광마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대남 비난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뭐 남측과의 관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면 다시금 받으려고 해도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은 물론 뭐 선전 매체들 메아리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는 남측의 국방개혁, 뭐 국방비 늘린 거, 훈련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는 있지만 공식 매체에서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 후위를 좀 기약하는 그런 뭐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될 한국의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서울을 방문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안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금강산 관광을 인정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한국 총선거 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성묵 센터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지금의 남측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정은이 서울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핵 문제 진전 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미북 관계는 조만간 그 대략적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오는 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두세 개 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very brief, however, probably no more than two or maybe three sentences, probably no more than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입니다. 만일 북한이 건군절을 통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할 경우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전망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이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 이전인 2년 전 의회가 대북 군사행동을 특정해 추진했던 유사한 움직임이 다시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30일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을 의결했습니다. 미 의회가 약 20년 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의회의 예상 승인 권한을 활용해 의회 승인 없인 대일한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대일한 군사행동 금지 안건은 바바라 리 의원, AUMF 폐지 법안은 로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것 같은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UMF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 발효돼 이듬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비롯해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종종 근거로 활용돼 남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행동 자동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의회 내 이런 논의는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인 약 2년 전 북한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그리고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게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관련 안건 처리는 매번 무산됐었습니다. 2017년 10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존 코니어스 전 의원 주도로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금지 법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자적 선제 공격에 제동을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선제 타격 예방 법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018년 초 다시 하원에선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테드리 의원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칸나 의원의 법안은 무려 73명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의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번에 하원이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북 군사행동 논란이 일었던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행동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 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현재의 AUMF는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군사 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하도록 AUMF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하울 당시 국토안보위원장은 의회가 AUMF를 개정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번에 하원이 의결한 AUMF 폐지 법안과 대일한 군사조치 제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위직 진출 비율 등을 평가한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이 낮은 나라는 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 완전과 발전도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30일 전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 발전의 상관관계를 평가한 여성 파워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국가수반과 내각, 의회, 지방의회 등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을 근거로 정치적 평등성 점수를 환산한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4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193개 나라 가운데 137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현재 국가수반이 남성이고 1946년 이후 여성이 국가수반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 내 여성 대의원 비율은 18%를 기록하며 전체 123위를 기록했고 여성 대의원 후보 비율도 18%로 전체 70위에 올랐습니다. 또 내각과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 비율을 평가한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됐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관계자는 31일 VOA에 국제의회연맹과 UN 통계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자료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유의미한 조사 자료가 없거나 해당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외부와 교류가 없는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이 낮은 나라는 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 안정과 발전도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내각과 입법부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5% 증가하면 한 나라가 국제적 위기에 폭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5배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높아질수록 내전과 범죄, 정치적 수감, 고문 등 국가적 인권 침해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의원의 비중이 높은 의회일수록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법안이 많이 제출되고 교육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출과 투자도 더욱 활발해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사회 진보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 남녀 간 정치적 평등을 이뤘을 때 초당적 협력과 평등, 안정이 촉진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오슬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9 여성평화안보지수에서도 여성인권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북한은 노동당 내 여성의원 비율이 16.3%로 전체 167개국 가운데 100위권을 기록했고 여아 1명당 남아 출생 비율도 1.05로 평균을 웃도는 남아 선호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17점으로 124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13점으로 북한보다 낮은 공동 146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31일 체결이 지연되는 SMA 협상의 걸림돌에 관한 DOA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한국이 행동해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공동기고문을 통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분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영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춘제 연휴 이후 12일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폭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영국 총리는 테러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의 근본 적인 변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예비 선거가 3일 아이오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지만 지금 중국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증권시장이 오래간만에 문을 열었는데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11일간의 춘제 연휴 이후 3일 다시 문을 연 중국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9% 안팎으로 폭락했습니다. 장이 마칠 때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춘제 연휴 전인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와 8.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금액으로 따지면 규모가 상당하죠.
예,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총액이 4,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특히 이날 상하이 종합 지수의 낙폭은 중국 증시가 큰 하락세를 보이던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네, 이렇게 된 데는 상황은 좀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인데요. 사실 중국 증시의 이번 폭락은 말씀하신 대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이 춘제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이 주요 증시가 모두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중국의 이번 하락폭은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증시 외에 다른 경제 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3일 위안화의 가치도 1.6% 하락하면서 네.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품 가격도 급락했는데요. 제조업계와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자, 예상됐던 만큼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놨죠?
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금융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억 위안 미화로 약 220억 달러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앞으로 인민은행이 시장에 투입할 자금이 총 1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7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인민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사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예, 중국의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중후군 사스 발생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렌웨이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3일 언론 회견에서요.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은 단계적이고 일시적이라면서
네.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한 불안감 뭐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경향에 악영향 주는 게 많죠.
네, 일단 주요 도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중국 관광업계는요. 올해 춘제 기간이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극장가나 식당가도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문을 닫았습니다.
네.
뭐 많은 생산 공장들 역시 생산 설비 가동을 멈췄고요. 중국에 진출한 국제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확진자, 사망자 크게 늘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일 현재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61명,
네.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네네.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네, 중국 박해 상황도 보죠.
네, 현재까지 26개 나라에서 179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네.
아, 특히 이 필리핀에서는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확진자가 3명 늘어나면서 총 11명이 됐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쯤이면 통제 가능하다, 통제됐다 이런 소식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이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미국이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와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미국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지원을 제안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특별한 조처를 좀 살펴보죠.
네, 미 국토안보부가 이일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항공사들은 모든 승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인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요.
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당국에 지정된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14일 이내 중국에서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은 잠정 금지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 화투닝 대변인이 3일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앞서서 중국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했다면서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네.
사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이나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한편 중국 항공편의 운항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끔찍한 흉기 사건이 일어났군요.
네, 영국 런던 남부의 스트라텀 지역에서 2일 한 남성이 가짜 폭탄 장치를 몸에 두른 채 칼부림 난동을 벌여서 두 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네.
용의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촌송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칼부림 용의자가 테러 모의 혐의로 복역했던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루시도시 영국 경찰 부처장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수대시 암만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연루돼 복역하다가 이번 사건 발생 직전에 출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암만은 지난 2018년 테러 도구와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또 유포한 혐의로 복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두 명이 칼에 찔렸다고요? 부상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칼에 찔린 사람이 두 명이고 한 명은 날아온 유리 파편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거다라고 경찰이 설명했는데요. 칼에 찔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병원에서 바로 퇴원을 했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영국 정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상자들과 신속하게 대응한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지난해 11월 발생한 런던 브리지 테러 등 연이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테러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존슨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그럼 지난해 말이죠.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말 11월 말이었죠. 런던에서도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이 이 런던 브릿지 인근에서 흉기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캠브리지대 졸업생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칼에 찔렸는데요. 이 칸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의 예비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네, 3일 아이오와주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코커스를 개최합니다. 코커스는 해당 지역의 당원 대회인데요.
네.
11월에 맞붙을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이제 지역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죠.
네, 모두 11명인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에서 지지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최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밖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까지 5명의 주요 주자로 꼽힙니다.
네, 자, 아이오와의 민주당 당원대회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예, 당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지지할 예비 후보를 호명하게 됩니다.
네.
이런 당원 모임이 주 전역에서 1600개 이상 열리는데요. 학교 식당이나 지역 주민센터 또는 공인된 가정집 거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각각 다른 모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8시 정확히 같은 시각에 동시에 개최됩니다.
네. 그러면 1600여 개 모임 가운데 지지를 제일 많이 확보한 예비 후보가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네, 네. 정확히 말하면은 당원대회에서는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할 대의원을 정하는 건데요.
네.
아이오와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모두 41명입니다.
대의원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예, 주를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예.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규 규모 공식 행사가 바로 여름에 열리는데요.
네네.
전당대회라고 하죠. 이 아이오와 대의원들은 여기에 주 대표로 참석을 해서 당원대회에서 정한 예비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려면 전국적으로 총 1,991명의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15% 규칙을 주목할 만합니다.
15% 규칙.
네. 네. 예, 특정 예비 후보 지지표가 전체 15%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 처리되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두 번째 선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선택이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느냐가 전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비 후보들 가운데 15% 이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누굽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 또 부티지지 전 시장을 현지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5명 주요 주자 중에 클로버처 의원을 뺀 나머지인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들 4명 중에 클로버처 의원의 지지표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이오와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클로버처 의원의 지지가 15%를 못 미친다. 그러면 그 지지표는 누가 가져갈까요?
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같은 여성인 워런 의원한테 갈 거로 보는 쪽도 있고요.
예.
정책적으로 비슷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부티지지 전 시장으로 향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두 번째 선택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민주당 당원대회의 규정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요. 4년 전 대선 당시에는 두 번째 선택 결과까지 반영한 최종 투표 결과만 발표했었지만
네.
이번에는 반영 이전과 이후 수치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의 요청 때문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2016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가 기대됐었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한테 간발의 차로 패배했습니다.
그랬죠.
첫 번째 선택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더 많은 표를 확보했지만 두 번째 선택의 그 지지가 클린턴 전 장관한테 더 많이 가면서 최종 승부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이번에 새로 마련한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 지역은 평양과 남포 지역이 흐리고 한때 눈 내립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수풍과 구성, 희천 지역에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중간간계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4도, 양덕 영하 11도, 신의주는 영하 9도, 수풍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영하 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고 흐리고 희천 지역만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한때 눈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사리원이 영하 6도, 개성이 영하 7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 함흥과 신포, 장전, 성진, 김책 지역은 맑은 날씨고 장진, 원산, 청진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낮 최고 영상 5도. 장전은 아침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장진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집니다. 풍산이 가장 춥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미터로 높여있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의 세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61명,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 당국자들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의료진과 의약품,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26개 나라에서 179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와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수년 만에 최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오늘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와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총액은 4,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이번 폭락은 지난 2015년 블랙먼데이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1.6%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중국의 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3일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을 치릅니다. 현재 11명의 민주당 후보 중 4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선 4명의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군과 유럽의 디펜더 유럽 2020 합동훈련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오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디펜더 유럽 2020과 관련해 이번 훈련에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군이 유럽에 파병될 것이라며 나토와 유럽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훈련에는 18개 나라에서 3만 7천 명의 병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의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50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어제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에 31-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캔자스 시티는 지난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복귀하며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터키군 6명이 숨졌다고 터키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시리아군의 포격으로 적어도 6명의 터키군 병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은 이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시민 수백 명이 어제 무함마드 타우피크 알라위 신임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기득권 정치인들이 선택한 알라위 총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